네, 엮기는 좀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왜냐하면 일단 그 이제 장르를 이렇게 분류해 보면 시가서에 해당됩니다. 욕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는 이제 시가서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시적인 표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5장을 읽어봤을 때 우리가 읽기는 읽었는데 도대체 뭔 말을 하는지 가닥이 잘 잡히지 않습니다. 왜 시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욕기가 어려운 것은 욥의 세 친구들이 이제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라는 친구가 찾아와서 하는 말들을 보면 별로 틀린 말이 없습니다. 다 옳은 말이에요. 지금 이 5장에서는 엘리바스라는 그 첫 번째 친구가 욥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5장, 4장도 그렇고 5장도 그렇고 읽어보면 틀린 말이 없어요. 아, 그래 진짜 맞는 말인데. 그런데 예, 맞는 말 같은데 또 틀려요. 달라요. 그러니까 이 맞지 않다라는, 그래서 좀 어렵다. 그리고 욥기는 일단 42장까지 굉장히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리고 나중에 엘리우라는 친구까지 욥에게 계속 공격적인 말을 퍼붓고, 욥은 그때그때마다 또 변론하고 또 변명하고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욥기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가 좀 가닥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또 다른, 물론 성경도 그렇지만 욥기는 하나님에 대한, 신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촉구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아마 설교를 한다면 욥기 설교는 거의 안 할 겁니다. 거의 하기가 어려워요. 또 하고 싶지도 않고요. 이 고난에 대한 책이거든요. 그런데 연속 설교다 보니까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다 똑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주시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욥기 전체 구조를 한번 그림, 한번 첫 번째 그림 한번 띄워주실래요? 예. 네. 저게 이제 욥기 1장부터 42장까지 전체 이제 틀입니다. 제가 이제 바이블 동서남북을 하니까 이제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저 구조를 보면 저 가운데 삼각형 구조 가운데 보면 밑에 1장, 2장이 있고 위에 3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장, 3장 우리가 해왔죠. 1장에서는 욥의 첫 번째 시험인데 재산, 그런 물질, 그 자녀들과 물질을 가져가는 시험이었죠. 2장에서는 욥의 육신을 쳤습니다. 그래서 깨진 그릇으로 자기 이 피부를 긁을 정도로, 오직했으면 그의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 유혹하고 죽어버리시오 할 정도로 그런 재난, 그 시험이 왔다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욥의 고난이 무엇 때문에 왔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게 1장, 2장입니다. 3장은 그 욥이 탄식하는 이야기, 탄식. 그래서 이제 제가 라면 이야기 했잖아요.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하나님 잉태하지 않고 그 밤이 캄캄했더라면, 차라리 사생아로 죽었었더라면 이런 고생 안 했을 것인데라고 라면을 하면 계속 그 라면 하면서 탄식하는 욥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뭐 이제 4장부터 14장까지가 1차 변론에 대한 이야기인데,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라고 저 초록색 글씨 나오죠. 그 친구들이 지금 사각형 앞에 있는 4장, 5장은 그리고 이제 친구 엘리바스의 공격적인 발언이고, 저 사각형 안쪽에 있는 것은 욥의 변론입니다. 또 두 번째도 빌닷 8장, 그리고 세 번째 소발이 11장에 이 친구가 이야기하면 또 욥이 변론하고, 근데 그 변론이 1차에 끝나지 않습니다. 1차가 끝나고 나서 또 2차, 15장부터 21장까지 2차가 시작돼요. 또 거기 끝나고 나서 22장부터 또 26장까지 3차 변론이 또 시작돼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계속 욥의 말을 듣고 또 공격하고, 욥은 또 변론하고, 그러면서 3차까지 끝나고 나서 욥의 독백, 욥의 혼자 말처럼 하는 그 내뱉는 말들이 이제 쭉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리후라는 친구가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들어보고, 이제 새 친구가 이제 할 말을 다 이제 하고 나서 이제 할 말이 없을 때 엘리후라는 친구가 또 욥에게 그렇듯 하여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또 욥을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욥을 설득하고 또 이 세 친구와 네 명의 이 친구 엘리우까지 네 명의 친구에 대해서 이제 난무라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욥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결국 이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다라고 끝나는 게 욥기입니다. 그래서 저런 구조 속에 이제 여러분이 보셔야 되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5장이니까 자 4장과 5장은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욥에게 공격하는 내용이거든요. 그 다음 그림 한번 띄워주세요. 그래서 이제 1장, 2장이 시험에 대한 이야기고 3장이 아까 탄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제 아침 이제 다음 그림. 어제 아침에 이진구 목사님을 통하여서 자 엘리바스가 첫 번째 했던 중심은 뭐냐면 자 인과응보다는 건 너가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네가 이런 힘든 일이 생긴 것은 너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거의 인과응보식의 그런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오늘의 핵심은 그러니까 네가 회개해야 돼 이 말이거든요. 네가 회개해야 돼. 그래서 오늘 이제 그림 벗어나도 됩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그러면 이 분노와 시기라는 말을 왜 했냐면 자 3장에서 욥이 자기의 일어난 일들을 막 탄식하는 그 이야기를 이 엘리바스라는 친구는 아 그 욥의 탄식을 아 욥이 하나님께 분노하여서 저렇게 쏟아내는 말로 여겼고 시기하여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야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는 거야. 네가 왜 하나님께 분노하느냐. 사실은 욥이 하나님께 분노한 게 아니거든요. 정말 자기 삶에 불어닥친 그 엄청난 재난으로 인해서 혼자 말처럼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장 2장에서 그런 재난을 당하여도 하나님이 뭐라고 욥에 대해서 했습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라고 하는 그 욥의 고백을 들으시고 봐라 사탄에게 봐라 내 욥을 봐라 얼마나 순전하고 정직하고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어디 있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자랑할 정도였습니다. 2장 10절에서도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시오라고 말하는 그 아내를 향해서 너 참 당신은 미련한 여인 같소 하면서 아니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화를 주신 분도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하고 생사화복이 주인 되신 하나님을 고백했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몇 개월 동안 그 고난이 지속되고 그러니까 혼자 말처럼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고 그 탄식하는 이야기를 이 엘리바스라는 친구는 이 욥이 하나님께 대하여 자기 인생을 탄식하면서 분노하고 있거나 원망하고 있거나 이렇게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네, 3절에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서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러니까 미련한 자 어떤 미련한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이 들어보면 욥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자 4절에 보니까 그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도다. 자식들이 망하는데 누가 구해줄 사람이 없다. 이 미련한 사람 그 자식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5절에 그가 추수하는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니라. 그러니까 다 재산 망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시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어느 우리 마음 가운데 와 닿지 않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미련한 어떤 사람이 있는데 미련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식들이 다 망하고 그 재산도 다 망하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 들어봐라. 내가 어떤 미련한 사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너 이야기야 하고 지금 엘리바스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서는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도 시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재난이 그냥 티끌에서 일어나겠느냐. 아니 고생이 그냥 흙에서 나는 그냥 나겠느냐. 고생은 이유 없이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재난이나 고생이 이유 없이 생긴 것이 아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그런 벌받을 만한 일을 했으니까 그런 게 아니겠느냐. 계속 다니엘 기도회 때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9장의 이야기였거든요. 요한복음 9장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돼서 사람들의 시각은 그거예요. 이 사람의 죄가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죄입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그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하고 뭔가 그 사람이 고난당한 거, 어떤 일을 당한 것을 자꾸 죄로 물어가는 거죠. 뭐 부모의 부모 때문에 그렇든가, 아니면 그 사람이 무슨 이런 고난당할 만한 죄를 지어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몰아가는 거죠. 엘리바스 빌다 소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요한복음 9장 3절에 말씀했습니다. 누구 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딱 욥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거든요. 욥 죄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자식들의 죄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다. 행여 그 자식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까 봐 욥은 아침 저녁으로 그 자식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관계를 하는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고난을 당했습니까? 사실 사탄이 그렇게 이 욥을 공격하게 한 거죠. 그래서 아니 까닭 없이 하나님을 다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 뭔가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고 또 건강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는지, 만약에 물질을 쳐버주십시오, 건강을 쳐버주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 욕하고 원망하고 그럴걸요? 그렇게 사탄이 충동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내 사랑하는 욥을 봐라. 나는 자신이 있다. 욥이 그 믿음 지킬 것에 대해서 자신 있다. 네가 한번 생명은 건들지 말고 한번 물질을 쳐보고 한번 건강을 쳐봐라. 이렇게 사탄에게 잠시 허용을 했습니다. 허용을 했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허용을 한 거죠. 그러나 그렇게 공격을 했을지라도 욥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 이후로 더 이상 욥에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제가 저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사탄이 나타났어요. 그만큼 욥은 승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유증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그 친구들이 계속해서 이 공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고난은 죄의 결과다라는 그 자기 신념을 가지고 이 엘리바스는 그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뭔가 죄 때문에 그러니까 네가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욥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일반적으로 그래 뭔가 잘못했을 때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참 조심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8절에 보면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이게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나라면 하나님 찾지.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찾아야지. 회개해야 돼. 그리고 나의 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거야. 이게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억울하게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이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이 가슴에서 지금 불이 나올 만한 그런 말이죠. 왜냐하면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믿음으로 살았고, 그런데 하나님 도대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될 만한 그 말을 엘리바스를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또 뭐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신다고 했어요. 17절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라.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은 네가 뭔가 죄를 지어서 그래. 그러니까 회개하면 정말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회복시킬 것인데,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쳐주신 분이야. 어쩌면 이 말씀이 이렇게 딱 맞는지 몰라요. 그런데 욥이 들었을 때는 그 말이 정말 이 속에서 불이 나게 하는 그런 화병 나게 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결론은 뭡니까? 이 모든 말이 다 맞는 것은 아니다. 그래 죄 때문에 우리가 징계를 받을 수 있고 어떤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당했을 때에 함부로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 그 사람의 형편을 모르면서, 그 사람의 상황도 모르면서 무조건 그냥 일반적인 신학, 일반적인 그런 상황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그 잘못된 그 판단과 말이요, 정말 그 사람을 불태워버릴 수 있거든요. 야고보서 3장 5절 6절 말씀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정말 작은 이 성냥개비 하나가요 온 산을 다 태우는 것처럼 내 작은 말 한마디가요 그 사람의 모든 그냥 이 가슴을 태우고 삶을 태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야고보서 3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랬어요. 그냥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지옥불에서 난다라는 그런 표현까지 했어요. 야, 이 불의의 세계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자칫 우리의 말 때문에 어떤 사람이 정말 그 말로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요즘 인터넷에 악성 댓글 때문에요.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중에 하나가 그 악성 댓글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쉽게 뭐 이게 야구 중계에 이렇게 나올 때도 보면요. 얼마나 그 선수들 조금 이게 실수하고 또 안 다치지 못하고 삼진 아웃 당하고 그러면 막 욕을 얼마나 던진지 몰라요. 투수가 애가 한번 던지 아니 맞을 수 있잖아요. 홈런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런 놈을 세워놨다고 막 엄청나게 댓글이 악한 말로 비방하는 말로 막 그렇게 올라옵니다. 그 보면서 생각나는 게 아니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만약 그런 댓글이 올라온다고 생각해보죠. 그러면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하고 죽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연예인들 중에는 어떤 사건을 해서 요즘 뭐 마약 사건 이렇게 나오죠. 그것 때문에 막 이제 사람들이 막 댓글이 나오는데 어떤 이해하고 격려하는 말보다는 막 이제 막 좀 비방하는 말 정말 악성 댓글들이 올라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잘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댓글들이 결국은 그 사람들을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게 한다는 사실이죠. 연예인뿐만 아니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자, 그 사람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그 사람의 죄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아 너가 정말 힘들겠구나 하고 이렇게 좀 살려주는 말을 해야지 너 뭔 죄를 지어서 그러냐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을 죽이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엘리바스 빌라 소발의 말을 보면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까 제가 이제 표를 보여줬던 것처럼 자 4장 5장은 지금 엘리바스의 말이고 자 8장은 빌닷의 말이고 그리고 이제 11장 말은 소발의 말이에요. 다 말을 들어보면 그 친구들 말을 보면 어쩌면 그렇게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맞는 말이에요. 오늘 5장에서 보십시오.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욥에게는 그것이 정말 상처되는 말이고 죽이는 말이었다. 이것을 자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욥기 42장 7절입니다. 욥기 42장 이제 하나님이 마무리하는 장이잖아요. 욥이 마무리하는 장인데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자, 7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너희 말이 옳은 것 같은데 옳지 않았어 라고 하나님께서도 이 친구들의 말에 대해서 그건 아니야 그렇게 말한 게 아니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제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읽어보면 틀린 말이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맞는 말이네. 아니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정금같이 나가게 하시고 또 우리를 단단하게 하시고 회개하면 더 은혜로 갚아주시고 또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쳐주시는 분이야.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말이 욥에게는 상처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 똑같이 적용될 수는 없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마다 다 그 형편과 사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사람만의 형편과 사정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침묵하거나 아니면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로 살려주는 말로 그 사람을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여라. 하나님이 악인을 벌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죄인을 징계하시나 회개하고 돌이키며 회복하게 하신다. 어쩌면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요백에는 아니었다라고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맞는 말 같지만 사실은 상처가 되는 말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특히 이제 목회자인 저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의 모습을 보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적용한답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줄 때 그 상처가 되는 말이 있을 수가 있죠.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아 이럴 수도 있구나라는 이 욥의 모습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지금 이 욥기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실까요? 얼마든지 우리 삶 가운데 이 친구들처럼 이해한다시고 말하는 것이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되는 어쩌면 지루하게 계속되는 이 변론과 공격과 변론의 이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는 죽이지 말고 살려라 라는 한 가지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욥기를 묵상하고 보시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충고하고 조언하기 앞서서 고난받는 사람의 처지를 헤아리고 그 사람의 상황 속에서 나라면 내 입장에서 말하지 말고 오늘 8절에 나라면 그랬잖아요. 나라면 엘리바스는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하는데 나라면 내 입장에서 이야기하지 말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한 번만이라도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이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달라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또 부모님 생각할 때도 가족 간에도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 간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입장에서만 이야기하지 말고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들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격려해 주는 것, 살릴 말을 해 주는 것 이것이 피차 간에 하나님 은혜 안에서 회복되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죽이지 말고 살려주고 죽지 말고 사는 은혜가 자 여러분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